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5절 말씀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포함하여 13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유익과 파워가 있다. 그것을 듣고 또 읊조리고 암송하고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있고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때가 오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성경의 예측이고 그러니 미리 준비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무기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게 이 메시지 시리즈를 준비할 때 3개월 전에 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원문을 살려서 읽으면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나는 넓은 공간을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법도들, 다시 말해서 주의 지시들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대로를 걷듯이 자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 법도들, 지시사항들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런 뜻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경험한 것인데 골목 주차, 그 차 두 대가 한 20cm 정도의 여유밖에 없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렇게 차가 비켜나갈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던가요? 신경이 온통 그게 들어가 있죠. 그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온통 뭔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대신에 외곽 순환도로에 들어가면은 시원하게 뚫려 있죠.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껏 대화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다시 말해서 넓은 공간 가운데 자유감을 누리면서. 죄 지은 사람은요 늘 초조하고 좌우 살피고 뒤를 자주 봐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이 앉는 위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 반면에 죄 없는 사람은 그리낌이 없습니다. 좌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습니다. 자유함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잠언 28장 1절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구절을 암송할까요? 이런 삶 살고 싶어서. 죄가 나를 억누르거나 죄가 힘을 발휘할 때 자유함이 없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죄 지배 아래 들어가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 거짓말 자주 해야 되고 좌우를 살펴야 되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죄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여기는 의인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뭐라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다고요.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아끼는 유리컵을 깼는데 왕창 깬 것이 아니고 보니까 금이 살짝 갔어요. 그래서 유리컵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밀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엄마가 그쪽에서 유리컵을 꺼낼 때마다 신경이 써요. 마음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죄인의 길로 들었을 때 주의 법도를,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해온 사람은 다르죠. 그 마음 공간에는 주의 법을 차곡차곡 저장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질 때, 피해를 볼 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의연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주의 법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진실이라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신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약 처방한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왜요? 신뢰하니까요. 처방전을 보니까 식사하고 30분 뒤에 한 개만 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식사를 전후해서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여보 식사 전이라고 해서 식사 후라고 해서 라고 확인합니다. 의사도 사람이고 약 처방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도 처방 나온 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온 역성이 있었는데 상관없는 약을 처방받아서 구토정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시달리고 속이 불편하고 이게 한 10일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면서 열흘이나 지난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방문했더니 대상포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어깨 통증 있는 사람에게 처방해 준 거예요. 열흘 동안 먹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항의했더니 이유가 의사가 컴퓨터로 처방을 하는데 한 줄 아래에 있는 약을 클릭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의심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주의 호흡으로, 감동으로 마련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특정 구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소극적인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아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의사의 말을 믿는지 여부를 어떻게 압니까? 처방을 가지고 와서 의사가 내린 대로 약을 복용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의 지시대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파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낮습니다. 믿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지만 실제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실행에까지는 시간이 좀 드는 것을 제가 봅니다. 믿지만 실제는 의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핀다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아내는 퇴근하는 남편의 주머니 옷을 살피어서 긴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오면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느 날 정말 남편의 옷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대머리 여자와 만나냐?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뢰해도 됩니다. 정말 신뢰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의심하지 말 것을 염두에 두고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약 처방 의사를 신뢰해서 열흘 동안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실수, 불순물, 이 처방에는 한 개 실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전적으로 신뢰해도 돼요. 잠언 30장 5,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대로만 따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 처방에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보호해주고 낫게도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이 말을 듣는 신뢰하는 그 사람의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따르면 되는데 그래서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요. 의사 처방에 우리가 태블릿 하나 식후에 한 개씩만 먹으세요. 누가 감히 효과를 더 보겠다고 두 개를 꿀꺽 삼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 개수, 그 시간을 지킨단 말이에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빼거나 더하거나 할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이것은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의 손으로 쓰인 책이지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된 사람에게 건네주신 매뉴얼이다. 이것 없이 완성되리라고 꿈꾸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인생의 각양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고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까지 사랑하는 그 영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 그 혜택을 자유라는 유익을 누릴 것이고 이것을 무시한 사람은 그 결과를 직면할 텐데 많은 삶의 부작용, 많은 삶의 부작용.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 레밍 쥐 예를 든 적이 있죠. 수천 마리씩 떼지어 바닷가 절벽에서 이제 떨어져 집단 죽음으로 유명한 들쥐 아닙니까? 떼거리 본능이 있어서 이 레밍 쥐는 한 마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다른 쥐들도 이렇게 우르르 따라간단 말이에요. 한때 음식 먹는 방송, 우리가 음식 먹는 방송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 먹방이라고 그래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식욕을 자극하고 그 구독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문익준 집사는 그렇게 애를 써도 구독자가 늘지 않는데 막 이렇게 개그를 저렇게 먹는 그 장면에 수십만 구독자가 있는 걸 보고 먹는 방송 구독자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이런 채널들이 많이 생겼죠. 지금은요 먹는 방송이긴 한데 여러분 아십니까? 소식 열풍이 조금씩 불기 시작해요. 적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먹방이 이제 대세였다면 조금 조금씩 올해 초부터요. 적은 양의 음식을 먹는 소식 먹방이 유행인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하나를 시켜놓고 어묵 몇 줄, 메추리 알 두세 개, 치즈 양배추 조금 먹고 이렇게 합니다. 하, 배부르다. 아, 그런데 시청자들이 막 몰려요. 이게 우리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트렌드. 열풍이요. 사람에게는 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밍쥐처럼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달리면 일단 따라붙고 앞뒤로 레밍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열풍, 가상화폐 열풍, 주식 투자 연구 열풍 이런 그 열풍들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타투 인구가 300만인 것요. 300만이면 참 많습니다. 이 타투를 K-타투라고 합니다. 할리우드 배우나 록스타들도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시술 받으러 찾는답니다. 이 타투를 하는 사람을 타투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미술대 나온 전공자들이 다투이스트의 길로 뛰어드는 경우가 지금 이제 참 많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레밍 둘치처럼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시작하면은 같이 따라 붙는 경향이 있어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것이 바닷가 절벽이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트렌드가 잡히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트렌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어떤 문화적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닫고 있으라, 눈을 감고 있으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부르심, 나의 데스티니가 이 트렌드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느 영역까지 파고들어서 알아야 되면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레밍 돌지들의 움직임처럼 느껴지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데스티니와 상관있는 무언가인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발을 들여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성경 구절 이제 아마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진리를 두 단어로 이제 대체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진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보다 더 쉬운 단어로 팩트를 넣으셔도 됩니다. 나에 대한 팩트,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팩트, 하나님에 대한 팩트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 팩트, 진실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함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두 세 살 때 우리 아빠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팔씨름 강한 줄 알아요. 두 세 살 때. 그 아이가 6, 7살 되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32명의 아빠들 가운데 우리 아빠가 30등이라는 거 압니다. 팩트를 알게 되죠. 두, 세 살 때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우리 아빠 가장 부자 이런 말을 하다가 6, 7세, 8세, 10살이 됐는데도 동일하게 그 말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많이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진리를, 팩트를 알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요. 이 말씀은 수많은 진리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습득하게 될 텐데 자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구나. 내가 이것을 모르고 그 주님 앞에 섰으면 내가 어떨 뻔했나. 그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조명 가운데서 확인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하고 이렇게 막 그 주님 앞에서 그 감격 가운데 뭐라고 그럴까요?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자주 드는 그 감정은 어쩌다가 내가 이런 걸 알게 됐지? 그런 복됨 같은 거 있잖아요. 행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랬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걸 알게 됐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제가 자란 환경, 또 가정, 주위에 보는 사람들 말 언어 자체가 엄청나게 거칠고 상대방을 상처 주고 어쩌죠 험악해요. 단어들이나 문장이나 그게 막 험악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래서는 정말 안 된다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지에 있으면서 혀와 입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성경을 몇 번 읽어봤지만 그래 성경지에 있을 때 이게 확 왔단 말이에요. 혀와 입, 혀의 힘. 그래서 이 관련된 책들을 막 사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구절이 있으면은 줄 긋고 암송하고 별표 치고 이렇게 하면서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21장 23절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게 팩트예요. 문제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처럼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문제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이것을 우리 영혼의 최고 의사이신 이 하나님의 처방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돌팔이 의사가 아 이거 먹어봐. 왜 민간요법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 약초 먹으면 돼. 그런데 부작용 일으키기도 하고 왜 라이선스 받은 허가 받은 의사가 아니니까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처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순결하게 맞거나 아니거나예요. 맞다면 내가 이것을 생명처럼 붙잡으면 내 인생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이후 그때부터 20몇 년이 지나기까지 저는 이것을 연구했고 관찰했고 적용했고 실험했고 기도했고 주목했어요. 맞았어요. 이 처방이.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어느 정도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혀이다. 혀의 통제에 실패하면은 인생 실패다라고 지금 처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4절 5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 때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배가 등장하고 작은 불이 태우는 나무숲을 말하고 그 사이에 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작은 것인데 큰 것을 움직인대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엄청난 유조선, 대형 선박, 지중해를 넘나드는 2, 300명 태우는 그런 상선들, 그것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방향을 제어한다는 거죠.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 지체 가운데 이 혀, 우리 한국말로는 세치혀라고 하는데, 세치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뻗어보면 이렇게 마디 있잖아요. 이 마디예요.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나의 전체, 그 존재의 전체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왜? 그 인생 자체, 존재 자체, 몸집 자체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그것이 성냥불일 수도 있고 담배불일 수도 있어요. 이 담배불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배불 몇 개가 모여야 라면을 끓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작은 담배불이 산 전체를 태워버린단 말이야. 그 시작이. 지금 야고보는 그 말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전체 몸에 비해서 크기는 작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무엇이 우리의 혀가?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길들이지? 내 입으로 무엇을 채우면, 내 입에 무엇을 채우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혀를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이라고 처방하고 싶은 거예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길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혀는 3살 때 그 버릇이 80세까지 가요. 진짜로 가요. 그 말버릇이. 근데 그것이 교정되는 길이 있습니다. 혀의 절제와 혀의 통제에 내 인생이 붕괴될 수도 있다. 건축될 수도 있다. 라는 진실의 이펙트에 눈을 뗀 사람은 그 뒤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차피 어떤 단어, 표현, 화내고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고 이것이 다 혀에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아보라는 거예요. 시리어스하게,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을 프랙티스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생기는지. 어떤 파워가 나오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죄악들이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데스티니가 어떤 식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6월 19일부터 지난주일까지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12개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모두 주의 말씀과 관련된 주제인데 이 영원한 비전 교회 전체에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룩한 작업에 우리 성도들이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구절들 12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12주에 걸쳐서 이렇게 느슨하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짧게 이것을 소개하고 제가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절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어둠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걷는 길을 밝힙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게 한다는 거죠.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주의 말씀이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무언가를 밝힐 수가 있다면, 그래서 주의 말씀의 빛에 따라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조금 더 선이고 무엇이 조금 더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면, 그런 능력이 내게 생길 수 있다라면. 13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죄악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듭 강조합니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안 건드리면 나를 안 건드린다. 이 중립적으로 서로 전쟁 중지를 선언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문화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내 삶의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죄악을 이기는 힘을 제공하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진 사람은 죄악이 그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testify,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죄악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라고 말하면은 좀 과장이고요. 어느 정도 압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들은 나의 좋은 자 어드바이스들이고 나의 상담력, 나의 카운슬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내리는 선택, 내가 가진 욕망, 이것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하고 싶은 어드바이스, 카운슬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추구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의견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전문가의 안목과 조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때 나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 정신을 가진 사람들, 교만한 영 때문에, 교만의 영 때문에 실패할 때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한, 떠나지 아니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다음 165절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것은 처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내 장애물이 없는데 비교적 평안한데 이렇게만 적용하면은 많은 것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구절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같은 주님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측적인 그 구절들을 볼 때 이런 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인류의 삶 가운데 이런 때가 닥쳐온다고? 지금 내 실력으로 그때 공포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내 영적 실력으로. 그렇다면 이 구절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말씀과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말씀이 지배하래 있으면 그때에도 마태복음 24장이 펼쳐질 때에도 이 사람에게 평강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성장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165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하면 어떻게 한다? 외운다. 28절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는요, 이 구절을 볼 때는 여러분,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고갈되어 있는 나의 영혼을 영적 무기력에서, 억눌림에서 올리는 것은, 충전하는 것은, 배터리 없으면 어떡해요? 최근에도 그 면도기, 이렇게, 면도를 다 끝낼지 않았는데, 한 중간 정도 하다가 절반에서 이렇게, 멍 하면서 이렇게 스탑하는 게 참 곤란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말이거든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는 능력 부여. 그렇습니다. 37절이요. 이 37절은 디지털 콘텐츠,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 삶의 갑질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는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태블릿 위에 이것을 붙여놓으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타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정말 다양한 우리 그 흥미라든지 어떤 감성 포인트를 너무 연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저는 이것을 그때 설교할 때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표현을 썼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전략적인 접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영성을 추구하고 영적 프랙티스를 훈련하고 제 나름대로 적용시켜 보건대 시간당 가장 많은 배당을 안겨주는 것이 말씀 암송이더라.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많이 안겨줬습니다. 저에게.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리고 전체가 멸망당할 때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은 두 스파이가 약속했던 붉은 밧줄이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잖아요. 설레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정상이거든요. 다가오는 소망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게 눈이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 현장을 벗어나고 몇 달이 지나면, 몇 개월이 지나면 우리 마음에 식어진다는 것을. 그 설레는 감정, 기대감, 그 소망을 어떻게 하면 더 증폭시키고 그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으로. 9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99절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주의 말씀은 어떤 검색 엔진도 제공할 수 없는 계시적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하다. 이 주의 말씀은 어떤 인공지능도 제공할 수 없는 영원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들은 내가 엎조리고 그것을 주장할 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은 그 고지로 나를 올려놓는다. 세 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89절 91절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제가 왜 이런 구절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시키면 해요. 지구를 둘러싼 이런 거대한 바다들도 반드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란 말이죠. 창조주의. 그래서 내가 이런 바다가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역병이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산이 어떻게 되고 지진이 어떻게 나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종으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겠구나라고 내가 결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커지면 되겠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알아갈 때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겠구나.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갑작스런 감정의 변화, 두려움, 미움, 분노, 우울감, 음란, 영적 불안, 억눌림, 무기력, 이 모든 것은 진리와 빛과 생명을 담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길 때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생명력 가진 하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힘이 생긴다. 지금 평화의 때이다. 다가오는 전쟁의 때를 위해서 쓸 무기를 마련해야 된다. 말씀을 무기화해야 된다. 나에게는 데스티니가 있는데 성취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그것을 꺼내어서 읊조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12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프랙티컬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암송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하는 데까지 개수를 늘려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몇 구절을 암송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런 계획이 다 있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정부의 어떤 플랜을 추진할 때도 보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타임라인과 그리고 그 볼륨이 있어요. 볼륨. 물론 그것은 그때 가면서 조금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내게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몇 개를. 그래서 2023년 12월 말까지 200개 구절을 외울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중간에 가다가 200구절 많구나 170구절로 하자라든지 아니면 이야 내가 왜 200구절로 목표를 정했을까라고 그 숫자를 이제 조금 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 목표를 정하십시오. 언제까지 몇 구절을 암송할 것이다. 두 번째, 말씀 구절을 보관할 포켓을 준비하세요. 낱개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성경 암송 구절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절대로 스마트폰에 넣어서 디지털 해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것은요, 손때가 묻어 있거나 무슨 표시가 되어 있거나 하는 그 흔적이 남을 때 효과적이에요. 이 디지털화 되어지면은요, 10년이 지나도 그게 뭐 하예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련한 포켓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거기에 뭐 스티커가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손때가 있다든지 손톱 있잖아요. 자주 붙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펴고 닳고 하는 어떤 부분에 보면은 손톱 자국이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램프에 비치는 그곳에 여기 이런 손톱 자국이 너무 많았네. 이 한 구절이 특정 챕터, 특정 어떤 구절 그곳에 있는 그 문자의 배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기억 소재로 남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러므로 이게 두 번째 줄 왼쪽에 있다라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디지털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 화면을 확대 보내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포켓에 만들 때 그 카드를 하든지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위치에 내가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꺼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암송할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아침 시간을 이용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암송 시간을 정해 놓으시는 것을 저는 강조드립니다. 그 시간에 찾아 드십시오. 그 시간에 마음속 암송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운전하면서 암송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암송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운전하는 것은 플랜에 따라서 내가 바뀔 수도 있고 그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나 아침 몇 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픽스해 놓으면은 내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그래서 그것을 정으로 정해놓으시고 운전하는 것을 부로 정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주가 있고 그것을 따르는 보조적인 그런 시간 배열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주로 하여금 암송을 지속하게 하는 조그만한 경계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조그만 수첩에다가 내가 한 작업들을 시간을 간단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냥 15분이면 15분, 40분이면 40분, 60분이면 60분,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 1권의 두 번째 페이지 가로 해가지고 20분 이렇게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요? No. 희한하게도 나로 하여금 격려해요. 나로 하여금 다음에 또 이 자리를 찾게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 주고 시간을 내어서 애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한 데에 따라주시고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쪽으로 마음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내가 너무 채찍질하는 거 아니야? 라는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따라오시는 것이 너무 귀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끄는 것이 작은 어떤 보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죠. 주님 시편 119편 사용해서 1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계신 이 무게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만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한 작업에 문이 열려서 또 실행할 때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격려해 주십시오. 중간에 어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처방이 작동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체험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화하는데 주의 백성들을 더욱 격려하시고 주께서 권면해 주십시오. 이 작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방문하셔서 친히 컨펌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